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세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면, 먼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붙들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권면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강해야 된다.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강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강하게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이 강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 증거할 때,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은혜 가운데서 이 강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강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요구되어지는 자세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하게 서줘야 됩니다.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첫 번째 단계,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강해져야 된다. 강하게 세워져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부탁해야 됩니다. 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안에서 충성된 자다. 신실한 자다. 주님 앞에서 이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탁한 것을 들은 바를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나 혼자만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강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 강한 우리가 주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들은 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들은 바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또한 부탁해야 됩니다. 그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부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그냥 단순히 말로만 부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해져야 될 필요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탁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담대함과 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그 강한 자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어떤 이 복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자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부탁하는 이런 자세는 첫 번째 좋은 병사로,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 좋은 병사는 사실은 주의 복음과 함께하는 자의 그런 자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사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생활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나의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 생활에 그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구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 그런 연약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이 병사는 뭡니까? 군인은 뭡니까? 군대에서 자기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생활 때문에 잡혀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말 자기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만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충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강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이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실 하나님의 군대로 병사로 모집해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기쁘게 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최선의 삶을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사로서 또한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였으면 승리 이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세에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자세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할 때는 룰이 있죠. 규칙이 있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법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법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계한다는 것은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계하는 자와 같다. 아까는 병사와 같다고 하지만 이제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경계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승리의 관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애쓴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이런 모든 것이 크레딧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대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경계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인내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가 경계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경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자세는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다.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농부는 정적으로 수고만 합니다. 오직 농부는 뭐를 생각하냐면 곡식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씨를 뿌리고 그것을 수확할지 어떻게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어 정말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농부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서 결국 그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곡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그것을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그 곡식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농부가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해서 그 받은 그 열매 풍성한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은 정말 영적인 열매를 공급받는다. 그 수확을 해서 그 씨를 뿌려서 그 수확을 할 때 그 곡식을 받을 때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씨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서 풍성한 열매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바로 곡식을 말하고 있고 또한 수고하는 그 농부와 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전파하는 자는 그 전하는 바로서 또한 곡식을 먼저 받는 것 같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또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영적인 그런 열매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이 부르신 자로서, 병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자로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전하는 자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고난도 받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그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도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전파된다. 자기가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은 전파된다. 매이지 아니하고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도 받게 해주신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인내하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한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인내하고 참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받을 것을 믿고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본분을,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런 의미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또 함께 사는 존재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 고난과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만 바라보고 그것만 한숨을 쉬면서 애통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현재의 고난,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이 부활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삶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쁜, 주는 우리 주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미쁘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수하며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는 것은 신실한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 신실한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다시 질문을 하며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고난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영광의 몰 보상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